구약의 마지막 이 선지서인 말라기는 총 다섯 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교훈하는 내용으로 총 다섯 개의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이두 번째 이 논쟁은 이 다섯 개의 논쟁 중에서 분량에 있어서 가장 깁니다. 말라기가 총 55개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두 번째 논쟁 자체가 18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분의 1이지만 분량에 있어서는 3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이제 긴 이제 말씀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맨 마지막에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약의 마지막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신약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또 코로나의 끝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논쟁의 내용이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논쟁이 시작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이죠. 엄밀히 따지자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이 이 뒤로 이어지면서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것들이 구분이 잘 가지 않는 지점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신약의 말씀 때문에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이죠. 신약은 엄밀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제사장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를 집례하고 담당하는 교역자 한 사람을 향하지 않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제사장이야.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줄까요? 너는 제사장이야. 네, 반말해서 미안해.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여러분, 이 신약, 이 말라기의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네, 저희가 주님 멸시해 왔죠.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따지는 것이죠. 이 원문의 시제를 살려서 읽자면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지금까지 멸시해왔단 말입니까? 라고 말이죠. 이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은 반발이었고, 반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해왔다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 책망에 맞서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말라기서에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중요한 특징 하나를 꼽자면 구약에 그렇게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가 이 말라기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숱한 본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언약을 깨뜨리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저질렀던 죄는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여러 가지 우상숭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끊임없이 이렇게 깨뜨렸다면 말라기서에는 우상숭배로 책망받는 일이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거절하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아주 깊은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기를 살았던 말라기의 사람들은 어떤 실망감들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실제로 이들의 부모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는 여러분 70년의 포로기를 끝내고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던 믿음의 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70년 동안 살았던 바벨론 땅을 떠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던 세대들, 이들의 부모 세대들이었습니다.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또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약속하시고 이야기하셨어요.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너희는 복을 받을 거야. 학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한가득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내 집을 먼저 지어라. 그러면 너희의 궁핍한 삶은 끝날 것이고 하늘이 열리고 너희에게 비를 내리고 너희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풍성한 삶 살아가게 될 거야. 학개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스가랴를 통해서는 앞으로 오실 왕이자 제사장인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하며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성전을 지어야지, 스가랴를 통해서는 또 부모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하셨거든요. 이들은 이 두 선지자의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이 부모의 세대들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실제로 고국에 돌아와 성전을 지었습니다. 땀을 흘렸고 수많은 반대에도 부딪혔고 하지만 꿋꿋하게 그 반대들을 이겨냈습니다. 헌신했고 피땀을 흘려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BC 516년에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지만 여러분 그 뒤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녀의 세대에 속하는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에 살아왔던 BC 한 430년, 20년 어간, 다시 말해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쫙 지나왔지만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복되리라는 영광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복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군대가 없는 페르시아의 120개의 속주 중에 한 속주의 피정복민으로 살아야 했고, 군대가 없으니 나라가 힘이 없었고 나라도 없었죠. 경제적으로는 궁핍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전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다 궁핍한 삶, 이러한 삶들을 한숨 지으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광도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눈앞에 밝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본 적이 없기에 이들은 100년의 시간을 한숨 지으며 실망감을 안고 말라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많은 역사를 읽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범죄, 우상 숭배의 범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냥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나 있나?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지?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했던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던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삶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모로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확 나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자녀들이 남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적절한 실망감과 적절한 믿음을 가지고 남들처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계속해서 멸시해 왔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격려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고 너 나를 지금 무시해 왔어, 너 나를 지금 멸시해 왔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했던 이유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기대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7절의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7절을 이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제단을 더럽히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야훼의 제사상쯤이야. 아무러면 어떠냐고 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떡은 제단 위에 바쳐지는 모든 제물을 의미합니다. 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구약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7절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섬기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다른 것들 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이들은 무슨 일들을 실행에 옮겼을까요?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들은 이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올 때 눈이 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사실 눈이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가지고 나온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15장 2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귀찮으시겠지만 신명기 15장 21절 말씀을 한 번만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신명기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21절입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오늘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책망하는데 이들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제물은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정확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때에 아주 강력했던 나라의 국력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들은 피지배 민족의 삶을 살며 나름대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제가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14절에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분명히 흠 없는 수컷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지만 흠 없는 재물들은 감추어 놓고 흠 있는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는 흠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 돈이 되는 것, 남을 전혀 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빼놓고 쓰고 남은 것, 남조도 그렇게 아깝지 않은 것, 팔자니 그렇게 돈도 되지 않는 것, 어차피 불태워지면 다 타서 연기가 되어버릴 거, 어차피 똑같은 고깃덩어리 되어버릴 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불태워버릴 거, 좀 더 싼 거 태우는 게 낫지. 이들은 세상 셈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이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제사 제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면 이러한 이 제사 시스템 속에서 제사장과 백성들 모두는 손해보는 일이 없었을 거다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백성들은 싼 값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값이 나가지 않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어디다 팔 수 없는 것, 팔아서 제값도 못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많이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싼 값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제사장들은 여러 번 드려지는 이 제사 행위를 통하여서 거기서 취하는 고기가 늘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흠 없는 것들이 제사에만 사용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제사의 숫자가 줄었겠습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다면 실제로 헌제자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고기의 양도 줄어드는 것이죠. 어차피 태워지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 싼 값으로 제사를 드리고 고기도 많이 얻고 헌제자도 재밌고 제사장도 재미를 보는 이러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손해를 보는 분은 단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만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물질, 비싼 것,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 절대로 아닌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과부의 두랩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셨고 학계서를 볼 때 마음으로 지어지고 있는 뒷동산 나무로 지어지고 있는 그 진심어린 성전을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신에게 나아오는 당신의 백성이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잘 담아드리고 있습니까? 그 진심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주님께 드리고 때로는 남 줘도 크게 아깝지 않은 쓰고 남는 물질 드리고 들고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언제나 내 자녀의 입시가 먼저이고 교회는 뒷전인 경우가 허다한 것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부모의 장례라도 뒤로 하고 나를 먼저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부모의 건강이 먼저고 그 뒤에 남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대치동, 압구정동, 반포, 잠원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들이라면 여름과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될 때마다 대치동 학원 특강이 언제 시작하는지를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러한 형국에 우리는 다다랐습니다. 학원 특강을 가지 않자니 아이도 불안하고 거기를 보내지 않자니 부모도 불안한 그런 시대 말이죠. 흠없는 재물이 가장 값어치가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 먼저 주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성도라면, 좁은 길을 걷는 참된 성도라면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남편과 자녀를 위해 먼저 귀한 시간 다 쓰고 그리고 남는 시간 주님께 가지고 오는 여러분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재물을 가지고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그가 과연 기뻐하겠느냐 말이죠. 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이들에게 가장 귀한 것들은 출세를 위해서라면 총독에게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뇌물을 총독에게 가져가고 그렇지 않고 태워지면 똑같아지는 쓰고 남는 재물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 하나님의 상은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지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성전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고 용납해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면서 쓰다 남는 재물, 남줘도 아깝다운 재물 가지고 나오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생각하며 은혜와 긍휼을 기대해보지만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가장 드높이는 거룩한 예배가 정작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더디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독특한 방식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오늘 1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14절, 2장 4절, 2장 8절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땐 언제나 이 표현으로 오늘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군대가 없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 저는 백도 없고 뒷백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뭘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 저는 궁핍합니다. 드릴 게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전쟁에 능하고 모든 승리를 가져다 주며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세워내는 나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살려내시고 서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들이 혼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했고 반복해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제단의 제물이 어떠한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물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의 시대를 살아가기 이전에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들의 조상들에게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명의 성지자를 동시에 보내서 같은 시기에 시차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두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성전을 지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스가랴서에 가면 이 성전의 지평이 신약으로까지 연장이 되고 천상으로도 연장이 되지만 적어도 당시의 이 성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죄로 단절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악한 행위,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고 쓰고 남는 눈먼 것, 저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행위는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이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제사는 헛된 것이며 내가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나를 더 이상 모욕하고 멸시하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의 문을 꽝 닫아서 못질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속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계십니까?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일들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죄악과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로 퍼져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단 말입니다. 야, 어차피 제단은 더러워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제사장과 짜고 어차피 흠 있는 거, 저는 것들을 바쳤으면 이미 제단은 더러워진 거지. 이미 시국이 이런데 내가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바보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남들도 다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것 아니야.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문제, 이 죄들을 공동체에 계속해서 이렇게 퍼뜨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오히려 용감해지더라고요. 용감해지셔서 나쁜 일도 더 많이 하고 목사님 욕하고 뭐 권사 욕하고 집사 욕하고 흉보고 이런 일도 더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성령이 임하는 모임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나쁜 일에 용감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제목도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대해도 예배를 받으시는 별 대수롭지 않은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끝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능할까? 아마 2부 때도 그랬고 3부 때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한 6,700명의 성도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우리 간에 합의가 있어 보입니다. 온라인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오프라인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더냐. 여러분 그런 말에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가능하다,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태도를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불가피한 어떤 차이들이 만들어지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드리는 예배,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 또 먼 곳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사랑하는 교회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의 이런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뭐 저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고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상황이 허락되는데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집안의 편안한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이렇게 손에 쥐고는 오늘 목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다리를 꼬고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다른 예배라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심심할 때 너트도 한 주먹 집어서 잠 오지 않게 꾸역꾸역 씹어 먹을 수도 있고 허브티와 커피 같은 것들을 마시고 커피가 떨어지면 자유롭게 식탁에 가서 커피포트에 버튼을 눌러서 물을 데피고 왔다 갔다 하며 무언가를 먹고 필요할 때 화장실도 오가고 과일이나 견과류도 집어먹고 심심할 때 카톡도 열어보고 이메일도 열어보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 말이죠. 몇 분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예배 과연 우리의 최선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진심의 예배일까요? 우리의 양심은 그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이들은 순종의 길을 번거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충대충 그냥 흠 있는 거 받아주고 그리고 뒷돈도 받고 고기도 많이 챙기는 것이 누가 봐도 쉬운 길이었겠죠. 할 일도 적어지고 수익은 많아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차리는 일들 제사장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하나 이 동물들, 재물들의 귀를 이렇게 올려보고 꼬리도 들어보고 야 한번 걸어봐 하면 이제 못 걷는 이제 짐승 있으면 얘는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제자들과 얼굴을 붉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헌제자가 나랑 친한 사람이거나 뭐 아버지의 친구분이었다면 더 어려웠을 겁니다. 뭔가 재물을 꼼꼼하게 검수해서 하나님이 정한 이 율법대로 이 규칙대로 이것들을 확인하는 일들은 제사장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고 그리고 헌제자와도 뭔가 이렇게 긴장이 오가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중간의 일들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아 귀찮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 일인가. 대충 그냥 확인해주고 뒷돈도 좀 받으면 헌제자도 편하고 제사장도 편한데 굳이 이 일들을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스럽게 해야 하나 이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 이들 이 제사장들은 모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의 방편을 누리는 것보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종교적인 이익을 보장받기를 원했고 제사장들은 거기서 실익을 챙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감독하는 자신들의 직임을 아주 귀찮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어젯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스럽게 지은 성전인데요. 70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와서 1600km를 걸어와서 두 명의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땀 흘리고 때로는 반대에 맞서서 투쟁하고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피땀 흘려서 헌신하여서 지어놓은 성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지어놓은 성전에서 이런 식의 제사밖에 드릴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100여 년 동안 지켜만 보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런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더디 응답되는 기도,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내버려 두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조직신학의 신학 용어 중에 오르도 살루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Order of Salvation인데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는 말입니다. 한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우리가 딱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구원의 다양한 측면의 변화들을 나름대로 그래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한번 나열해 보겠다는 여러분 시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간단하게는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뒤따르고 있는 여러분 순서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이것을 앞자리만 따서 외웠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외워놓으면 평소에 어디 가서 아는 척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한번 앞자리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입니다.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이라고 말이죠. 굉장히 빠른가요?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별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예정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소명의 단계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죠. 이것을 이제 외적인 소명, 외적인 부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야만 비로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런 복음 앞에서 싫어요 라고 거절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 아멘, 제가 믿을게요 라고 믿음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는 이 상태를 내적인 소명, 유효적 소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이 불가항력적인 이 부름 앞에서 저항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정했어,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확 불러내실 때 한낱 피조물인 저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부름 앞에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온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하고 말이죠. 이것을 내적인 소명이라 그래요.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여러분 거듭난 영혼은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돼요. 주님, 제가 죄를 졌군요.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날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를 하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까지 왔죠? 예정에서, 소명에서, 중생에서, 회개에서 신앙까지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탁 이렇게 이제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우리의 죄로 대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씻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데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너희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네. 너희는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너희는 의로워. 왜냐하면 모든 죄를 다 내가 용서했으니까. 난 더 이상 너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롭다, 의인이라 대할 거다. 이렇게 의롭게 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것을 수양이라 그래요. 양자됨이죠. 수양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촥 이제 하나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옵니까?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단계에 우리는 돌입합니다. 이것이 성화이고 이렇게 이 성화의 단계에 돌입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아무리 핍박이 오고 시험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이걸 견인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죽어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이 모든 단계가 구원의 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이 모든 사건은 다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신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이고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사역이라는. 근데 성화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신인 협력 사역이다. 저희의 개혁주의 신학은 성화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시면 되는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이 성화 파트.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우리가 잡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잡은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손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 길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성화의 과정에서 비인격적으로 대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가 이런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 그래? 일단 손가락 하나부터 자르고 보자. 탁 자르시겠죠? 피가 막 낭자하게 튈 거예요. 다음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는 다들 선혈이 낭자한 예배당을 보면서 납작 엎드리겠죠. 칼날은 피해야 산다 이렇게 말이죠. 성도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 김집사 지난주에 예배 그렇게 드렸다가 오늘 천국 갔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강압하고 등 떠밀고 폭군처럼 우리에게 막 칼을 휘두르면서 안 하면 다 너희 죽을 줄 알아.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대하셨다면 여러분 내일 우리의 예배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녀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오기를, 우리가 거듭거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라기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100년을 기다려오셨어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해왔는데 하나님이 그 끝에 지금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래? 나는 너희들을 복주기 위해서 내 백성을 삼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거야?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군대가 없다고, 힘이 없다고, 뭔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여전히 나는 궁핍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여전히 나는 낙심하고 좌절될 만한 상경 가운데 있다고 왜 그 길들을 가고 있는 거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인데 나에게 전심으로 나와서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로 나를 예배하기 시작하면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고 품고 사랑하고 세워내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인데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 첫째 아이가 입교를 할 때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이제 세 아들이 있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고등부 1학년 올라갔는데 오늘 아빠가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피곤해서 안 될 것 같다고 아빠 미안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없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놈. 그렇게 아빠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재작년인가요? 이제 입교를 할 때가 다가왔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라고 말이죠. 목사인데, 제가 목사인데 너무 속이 상하는데 처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내일부터 제 밥 주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났거든요. 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네. 이 아이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속상해요, 목사님.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눴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좀 기도해 주고 기다려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아내와 함께 한 달 동안 소갈이를 많이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 나의 주인, 주인이라는 것들을 좀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향해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이 빨리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좀 만나주십시오. 라고 아내와 한 달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끝에 저희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고백했어요. 아빠, 나 이제 입교를 해도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들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들을 내가 의심하지 않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에게 입교를 받게 할 수 있었겠죠. 너 죽고 싶냐? 아빠가 남서울교회 목사인데 목사 아들이 입교를 안 받아? 너 이리 와. 그냥 일단 받고 나중에 만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얄팍한 사람이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모르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잖아요.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부모는 아, 철이 들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스스로 그 길들을 헤쳐나가고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갈 때 한량없는 기쁨을 여러분 부모는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왔지만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참아왔어. 하지만 너희들 반드시 여기서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꿈꿨던 이상적인 제사장의 모습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상적인 이 제사장의 모습,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입에는 진리의 말씀을 늘 가지고 있고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내고 그리고 삶의 목표에 있어서 그 삶의 의미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익을 좇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모르며 더디 이루어지는 약속 속에서 실망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예배하며 모욕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씀을 입술에 담고 주님과 늘 이 땅을 동행하며 살아가고 많은 죄악으로부터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런 제사장의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대하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삶 한 주 동안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